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과 한국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12월 31일 방사포 3발을 발사한 데 이어서 1월 1일 또다시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연이어 발사한 성격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그 이번 발사의 성격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월 31일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고요. 1월 1일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지난해 사상 최다 규모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런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그 내용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이자 올 한 해 북한의 대남 정책이 군사 분야에 집중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을 겨냥한 강한 적대감의 표출이다, 이렇게 새해 첫날 그리고 지난해 마지막 날에 잇따른 방사포 방사를 발사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 연말과 새해 1일 연 이틀간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해서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공격형 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강력한 무기 개발에 진력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고 하는데요. 어느 쪽 얘기가 맞는 겁니까?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과 북한 그 양측이 모두 맞는 얘기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드리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이 그 2022년 마지막 날인 이제 12월 31일 황해북도 중화군에서 초대형 방사포 3발을 동해로 발사했고요. 이어서 이제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2시 50분께 평양 근처 그 용성에서 동해로 그 또다시 그 초대형 방사포 한 발을 쐈습니다.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발사하자 한국군 당국은 이것이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어서 북한은 자신들이 초대형 방사포를 검수사격, 그러니까 방사포가 제대로 잘 나가는지 이것을 검사하는 사격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남북한의 이제 발표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다른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이제 자신들이 직접 이건 쏘는 것이 거니까 또 이것을 방사포라고 부르니까 이제 방사포를 쐈다, 이렇게 밝혔는 거고요. 한국군은 주로 이제 그 레이더 같은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를 파악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에서 서로 그 같은 발사체라 해도 한국군은 그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인식할 수 있고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같은 발사체를 두고 좀 그 용어의 차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이제 기준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뭐냐 이제 하는 건데,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것은 그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구경이 그 600mm나 되는 굉장히 큰 미사일이죠. 그래서 과거와 달리 이 방사포는 유도 기능이 있고요. 이번에도 그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비행 거리가 무려 그 400km나 됩니다. 굉장히 멀리 비행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은 그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이것을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사포라도 분류 기준이 다른 거죠. 따라서 이 같은 그 인식상의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용어나 그 기준상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북한과 한국이 같은 발사체를 두고 다른 표현을 썼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신문은 북한이 평양에서 신형 방사포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보도했는데요. 뭐 이런 행사를 특히 공개한 것은 뭐 왜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대체로 내부 결속이 주된 이유인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지난 몇년 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봉쇄 때문에 식량난을 비롯해서 경제 전반의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아주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고통도 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바로 이런 점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주민들의 배를 골치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내부적 어려움이 미국과 한국 등 적대 세력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외부에 돌리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고요. 또 아울러서 적들의 안보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종의 선전전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그 방사포와 관련해서 적들에게 또 다른 공포와 충격을 안길 강위력한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도 신년사 대신에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했는데요. 핵탄두와 전술 핵무기 대량 생산을 지시했습니다. 자, 이런 지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지난 연말이죠. 그 12월 26일부터 엿새간 그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1월 1일에는 그 신년사 대신 그 전원회의 보고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전원회의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그 핵무력 강화입니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을 그 남조선 괴뢰다 이렇게 부르면서 명백한 적이다 이렇게 그 규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그리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이렇게 그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 지난해 계속됐던 그 대남 핵위협의 그 연장선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북한은 지난해 그 40차례 그리고 60발 이상 그 미사일을 쐈는데요. 아마 이것 올해도 계속하겠다 이런 것으로 볼수 있고요. 또 한국을 그 핵으로 위협해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언사가 미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파악하기는 북한이 대략 한 20기에서 50개 정도의 그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핵무기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나를 이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좀 대화를 요청해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그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눈에 띄는 것은 그 한국에 대한 위협 또그 언사 이런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경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고요. 또
예.
미국에 대한 그 언사 위협 이런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반기나 이런 적당한 시점을 봐서 미국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그 비난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언사를 자제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예. 북한이 올해도 군사 도발과 미국, 한국과의 강대강 대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뭐 이렇게 전망이 대체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은 북한이 아, 그 새해 초에 아, 그 언사들 레토릭이죠. 수사와 행동으로 사실 실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앞서도 아, 말씀을 쭉 해주셨지만 아, 북한이 새해 초에도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전원회의를 통한 지시라든지 이 방사포 전달 행사에서의 언급들을 보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핵무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에도. 특히나 북한은 새해 초부터 평양시에서 이 전원회의의 결정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대규모 군중 궐기 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연초부터 남한과의 대결적 움직임을 상당히 분명히 하고 있고요. 또 한국도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 그리고 또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상당히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요. 이 북한의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 북한이 만일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김정은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또 남북한 간의 군사 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언급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있을 경우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전방에서 재개하고 또 민간의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새해에 이 강대강 대결 그리고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매우 유력합니다.
자, 그런데 북한은 최근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서열 1위인 박정찬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전격 해임하고 이영기를 국방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설명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다양한 대남 야전 경험은 리영길이 훨씬 더 많거든요. 2023년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대남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지휘할 인물로는 박정천보다는 아무래도 이 야전 경험이 더 많은 리영길을 통해서 더 강도 높은 대남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에 대한 사전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자, 한국 당국은 박정천의 해임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최근 그 한국 국가정보원 국정원이 그 북한 군서열 1위인 그 박정천이 해임된 배경과 관련해서 이것은 그 일종의 문책성 인사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1월, 12월 이렇게 미사일 발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북한군을 쭉 봤는데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일종의 그 책임을 물어서 해임한 것이다 이렇게 그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 문제가 돼서 해임됐느냐 이렇게 그런 것은 밝히지 않았는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사례를 그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이죠. 그 한미 그 공군 훈련이 그 실시됐습니다.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그래서요. 상당히 많은 그 공군 훈련이 열렸는데 거기서 북한도 그 전투기를 그 100대가량 출격시키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대응 그 훈련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 전투기가 이륙도 중에 그 추락하는 그 일도 있었고 아예 이륙도 못하는 일도 있었고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것을 보고서 아마 군 장교들이 이것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것이다. 이렇게 그 일종의 그 책임을 물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12월 말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북한의 무인기가 이제 한국에 그 침투를 했었는데 당시 한국도 이에 대응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무인기를 그 휴전선 일대에 그 날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북한의 그 장비가 워낙 부족하고 그래서 북한도 아마 그 한국의 무인기를 탐지 못하고 일종의 북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영공이 뚫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과 한국이 핵 전력 운영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다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백악관은 3일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 핵에 대응한 공동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죠.
So, just want to be very clear, just to reiterate what the president said.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며 우리는 핵 공동 연습을 논의하지 않고 있고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양국 팀에게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핵 사용 가능성에 대한 조율된 대응에 미한 두 나라의 핵 전력 공동 연습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인지 윤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백악관이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 전력을 놓고 공동 연습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예. 얘기인데요. 이 장피에르 대변인의 설명을 보면은 자, 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포함해서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 여러 가지 북한의 그 시나리오에 대한 효과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한 대응일 뿐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그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죠. 여기에 대해서 no 아니다라고 짧게 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언뜻 들으면 좀 혼란스러운 뭐 그런 것이 있는 것도 같기도 한데요. 이 관련 브리핑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것은 그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년 인터뷰에서 그 시작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한국의 그 조선일보와 그 신년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이제 미국에도 알려지자 미국 기자가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물어본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니다. 노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어서 백악관 대변인이 그 배경을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배경을 그 설명한 그런 겁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과 한국군의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한 것입니까?
예, 방금 최원기 기자가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그 신년 인터뷰에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예.
핵에 대해서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연습, 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조금, 다른, 추가적인 입장과 함께 설명을 한 것이 되는데요.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에 대응한 공동의 기획과 공동의 실행을 논의하고 있지만 핵 기획과 핵 연습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예. 약간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네.
한국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핵에 대해서 미국과 공동 기획 그리고 공동 실행을 논의한다는 건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고 한 부분을 핵에 대해서 공동기획, 공동실행, 이렇게 연습 대신 실행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좀 바로 잡았다.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국 내 일각에서는 전술 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 개발 주장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왜 이런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확장 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지금 벌써 그 핵실험을 6번이나 했고 계속 지금 저 핵탄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사일도 상당히 많고 그런 사실상의 그 핵 보유국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 재래식 그 전력은 상당히 강하지만 아직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그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확장 억제 이것을 하자 이거 하고 있지만 핵 확장 억제는 이제 뭐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과 유럽이 하는 그 같은 그 핵 공동 그 훈련이라든가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의 일각에서는 아직도 그 전술핵 재배치 또 독자적인 핵무장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은 그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서 어떻게 이것이 전개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2018년 이루어진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무인기 사건,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무인기 사건이 그 발단이 돼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청와대 당국자의 설명을 보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국군에 주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국민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단호한 대비 태세를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번에 무인기 북한의 침투는 남북한의 군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 되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의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여행시 최초의 여성, 2023년 첫 주를 장식할 최초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누구야, 누구야?
봐봐.
빰빰빰 했지. 잡으면서 바로 아래. 이 발 모으면서 바로 아래로 가야 돼. 그리고 치고 올라온 거다.
공연을 앞둔 한 사설 무용단이 한창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안무가가 창작한 동작을 안무가의 설명에 맞춰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빰빰빰 바로 가. 시작. 빰빰빰빰빰빰빰. 자, 흰색 패딩. 오케이.
이렇게 온몸에 땀을 흘리며 수백 번 연습한 작품은 공연 당일 무대에 올라가고
남녀 무용수들이 인간의 고뇌와 환희, 절망과 희망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관객들은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몸짓에 감탄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이 무용이란 말의 영어 단어 댄스 어원을 살펴보면요, 생명의 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의 어원에서는 긴장, 뻗친다, 지탱하다, 지속하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욕구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무용은 크게 예술무용과 대중무용으로 나뉜다는데요. 이 중 예술무용의 범주에 속하는 서양의 고전무용 발레는 15세기 말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2003년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38년 만에 발레 공연을 올렸다고 한국 매체가 보도한 바 있죠. 그러나 당시 북한의 피바다 가극단이 무대에 올렸던 풍년 씨앗 뿌려가세, 조국을 위하여, 영웅의 동상에 꽃다발 드렸네 등의 작품은 의상은 물론이고 주제와 내용이 서양의 발레와는 달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최초의 여성은 서양의 고전 무용인 발레를 추는 여자 무용수 발레리나입니다. 1949년 11월 하얀 피부에 인형 같은 외모로 토슈즈를 신고 무대 위를 나르던 러시아와 유럽의 발레리나가 활약했던 무용계에 검은 머리에 황금색 피부를 가진 최초의 아메리카 원주민 프리마 발레리나가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등장해 화제를 모았는데요. 오늘의 얘기의 주인공입니다.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미 조폐국은 지난해부터 저명한 미국 여성의 업적과 공헌을 상징하는 주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매년 서로 다른 디자인의 25센트 동전 5개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 주화에는 민족적, 인종적, 지리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여성 5명의 얼굴이 새겨집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여성만이 해당하는데요. 조폐국은 지난해 3월에 이미 2023년을 대표할 5명의 여성을 발표했습니다. 흑인 비행사 베시 콜먼, 언론인 요비타 이다르, 작곡가 이디스 카나카울레, 무용가 마리아 톨치프, 그리고 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 엘리노어 루스벨트, 이렇게 5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조폐국이 선정한 2023년 여성 5명 중 한 명인데요. 원주민으로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마리아 톨치프 씨입니다. 조폐국은 마리아 톨치프에 대해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로, 원주민 출신 발레리나로서 무대 안팎에서 강인함과 회복력을 보여줬다고 소개했습니다. 마리아 톨치프를 얘기할 때 불새를 떠올린다는데요. 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살다간 마리아 톨치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네, 마리아 톨치프가 누구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리아 톨치프가 원주민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이면서 미국인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인데요.
네.
이게 의미가 깊죠.
그렇습니다.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입니다.
네.
지금 발레 강국은 러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발레 종주국은 이탈리아였고요.
네.
마리아 톨치프 씨는 미국인 발레리나로는 최초로 이탈리아와 함께 발레를 발전시킨 프랑스 무대에 섰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네.
그 업적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현재 미국인 프리마 발레리나의 자리에는 뭐 다른 발레리나들이 채워가고 있습니다만, 조폐국이 주목한 것처럼 미국인 최초, 이 원주민 최초라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특별히 현재 미국 발레 분야의 선두에 선 뉴욕시티 발레단의 창립 멤버고요. 사실 이 그녀의 이름은 미국의 발레 역사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마리아 톨치프 씨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죠.
네. 자, 엘리자베스 마리아 톨치프입니다. 1925년에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의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이지 부족의 보호구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어머니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이고요. 아버지가 오세이지로 부족이었습니다. 톨치프 씨는 아주 어릴 때부터 발레를 배웠는데요. 한 기록에 따르면 톨치프 씨가 처음 발레를 배웠던 게 3살 때랍니다. 1933년에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해서 동생과 함께 발레를 배웠고요. 어릴 때부터 뭐 유명한 발레리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폴란드계 러시아 발레리나이자 안무가였던 브로니스와바 니진스카가 스승이었습니다. 17살 때 뉴욕으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
네. 발레리나로서 뭐 기초를 탄탄하게 쌓는 시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톨치프 씨가 니진스카에게 아주 정확하고 우아한 무용수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뉴욕으로 거주지를 옮긴 건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경력을 쌓은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톨치프 씨의 활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게 없는데요.
네.
여성 역사 채널에 따르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발레를 전업으로 하기 위해서 뉴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시 존재했던 미국 최고의 러시아 무용단이었던 몬테카를로 발레단에 발탁이 됐는데요. 1942년에 이 발레단의 리드 발레리나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임을 하는 바람에 톨치프가 들어갈 수가 있었답니다.
네.
그의 춤과 연기는 최고의 비평가들로부터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요. 톨치프 씨는 이 발레단에서 발레리나 중에 최고 연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톨치프 씨가 뭐 뉴욕에 가서 발레리나로서 황금기를 누렸는데요.
네.
운명적인 만남도 있었죠?
네. 뉴욕으로 이사를 한 후에 몬테카를로 발레단과 협업을 하던 러시아계 미국인 남성 안무가입니다. 조지 발란신 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네.
러시아식 발음으로는 이 게우르게 발란친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지 발란신은 가장 영향력 있는 20세기 발레 안무가 중 한 명이었고요. 뉴욕시티 발레단의 공동 설립자였고 또 이곳에서 35년 이상 예술감독을 맡았습니다.
네.
발레리나 톨치프와 안무가 발란신 이 두 사람은 1946년부터 1952년까지 6년 동안 부부의 인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네.
톨치프는 결혼 후에 1947년 파리 오페라 발레단과 함께 춤을 추는 최초의 미국인이 됐고요.
네.
조지 발란신이 그러니까 1948년에 뉴욕시티 발레단을 설립한 후에 톨치프는 1949년 이 발레단에서 남편이 안무한 작품 불새로 미국 최초 프리마 발레리나가 됐고 그의 유명세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가 바로 이 불새인데요. 불새라는 작품이 발레 작품으로 유명하죠?
네, 맞습니다. 러시아 작곡가 이고르 스트라빈스키가 러시아 발레단 공연을 위해서 1910년에 지은 발레곡입니다.
네.
산막으로 돼 있는데요. 진홍색과 금빛 깃털을 가진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전설의 새, 이 불새를 잡으려는 왕자 이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러시아 동화입니다. 불새는 아라비아 사막에 살면서 저녁에 죽은 태양이 아침에 다시 되살아나듯이 수백 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오면은 향기가 나는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서 자기 몸을 불살라 죽는다고 하죠.
네.
이때 평생에 딱 한 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재 속에서 새롭게 불새로 탄생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런 신비의 동물인데요.
네.
음악과 안무가 모두 참신해서 뭐 현대 발레 효시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네. 자, 이 발레, 불새라는 발레 작품에 조지 발란신이 안무를 했고 바로 네. 이 무대의 불새가 된 사람이 바로 프리마 발레리나 톨치프였나요?
맞습니다. 톨치프의 유명한 작품으로는 불새 말고도요. 이 호두까기 인형의 사탕이유 중에 춤이 있습니다.
네.
백조의 호수 작품도 있고요. 그 심포니 C장조 그리고 올페스 그다음에 스카치 심포니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톨치프 씨가 발레리나로서 키가 무척 컸다면서요?
예. 발레리나 하면은 아주 마르고 갸냘픈 체격이 요건이라는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발레 작품으로 유명한 백조의 호수만 하더라도 그 백조의 깃털처럼 아주 가볍게 춤을 추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이 발레에 딱 맞는 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요.
네.
마리아 톨치프 씨가 175cm의 장신입니다. 예, 발의 가벼움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격렬하고 때로는 그 에로틱한 열정으로 기교가 뛰어났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평가를 했는데요.
네.
이것은 조지 발란신이 시대의 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안무가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네.
그 전율스러운 열정과 기술적인 능력으로 조지 발란신에게 그 결정적인 예술적 영감을 준 인물이 바로 마리아 톨치프였다는 겁니다.
네. 또 두 사람이 부부라고 하셨는데 결혼 기간은 뭐 길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만나서 각자의 삶에 어떤 불꽃 같은 역할을 한 것 같나요?
예, 불꽃 같은 역할 맞습니다.
네.
아메리칸 프리마 발레리나로 명성을 얻었고 또 1960년에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모스크바의 그 볼쇼이 극장에서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공연하는 그런 기록도 세웠는데요.
네.
신문은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뉴욕 시티 발레단에서 번성했던 시절, 그러니까 무용계의 그 인종적 장벽을 허무는데도 일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러시아와 유럽 무용수들이 지배하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톨치프 씨, 뭐 은퇴 연령이 다른 분야보다 빠른 무용계를 떠난 후에도 활동을 이어갔다고 하죠.
네, 자 40살이 되던 1965년에 은퇴를 합니다. 이후에 시카고에 정착을 했는데요. 1974년에는 리릭 오페라 발레단을 설립했고요. 10년 후에 문을 좀 닫기는 했습니다만 1980년 시카고 시티 발레단을 또 설립해서 후배 양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네. 세 살에 토슈즈를 신고 인디언 춤을 추던 원주민 출신 미국인 소녀가 17살에 뭐 말하자면 서울로 상경을 해서 꿈을 쫓고 21살에 사랑과 성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는데요.
예.
조지 발란신과 이혼한 후에 두 번 더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은퇴 후에는 후배 양성에 헌신했네요.
예. 그 무대를 떠난 뒤로 톨치프 씨는 강사 또 안무가로서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에 88살을 일기로 타계한 후에도 그의 유산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원주민 무용수를 위한 길을 개척했을 뿐 아니라 미국의 발레단 또 미국 발레계를 궤도에 올렸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꿈을 이루고 자신이 이룬 꿈을 후세들을 위해 또 헌신했던 미국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원주민 최초의 프리마 발레리나 마리아 톨치프 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성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 첫 순서로 보내드린 최초의 여성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끝으로 1910년 파리 오페라단의 연주로 소개됐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곡 불새 들으시면서 문 닫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어떤 것을 빌리는 행위를 표현할 때 lend, L-E-N-D와 borrow, B-O-R-R-O-W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의 차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죠.
How are you doing today?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How are you doing today?
오늘 어떠세요?
I'm doing great. My family is in town, so we're doing a lot of sightseeing. Actually, can you lend me your car so I can take them on a little trip?
저는 아주 좋아요. 저희 가족이 와 계셔서 관광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있잖아요. 제게 차를 빌려줄 수 있나요? 가족들을 짧은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게요.
Depends on what day you need it. And I'll have to borrow your motorcycle. I still need to get to work.
어느 날짜에 필요하신지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오토바이를 빌려와야 되겠네요. 제가 여전히 직장에 나가야 하니까요.
Sure, that works. I can lend you my motorcycle and I'll borrow your car.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당신께 제 오토바이를 빌려드릴 수 있고 저는 당신의 차를 빌릴게요.
Great. And I'll probably need to borrow your helmet too. Safety first.
좋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헬멧도 빌려올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안전 제일이니까요. 방금 들으신 대화에서 빌리다, 빌려주다, 단어 borrow와 lend를 써서 얘기했습니다. 둘 다 빌리는 행위에 관한 동사여서 영어 학습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end, L-E-N-D는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표현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고 임시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빌려주는 겁니다. 반면 borrow는 무언가를 받는 행위입니다. 돌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임시로 받는 거죠. 즉 빌려오는 겁니다. lend,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기억하시면서 문장 들어보시죠.
Susan lent Bill $20.
수잔이 빌에게 $20를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Susan borrowed her sister's jacket.
수잔이 여동생의 재킷을 빌렸습니다.
Borrow means to take something from another person, knowing you will give it back to them.
Borrow의 뜻은 어떤 것을 어떤 사람으로부터 다시 돌려줄 것을 알면서 가져오다, 빌리다라는 것입니다.
Lend means to give something to another person, expecting to get it back.
Lend의 뜻은 어떤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다시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는 빌려주다의 의미입니다. 당신의 연필을 내게 빌려줄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당신의 연필을 빌릴 수 있을까요?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Could you lend me a pen? Or can I borrow your pen?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렌드, 빌려주다, borrow, 빌리다 대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 서울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Hello 서울.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한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를 살펴봅니다. 인물로 보는 미주 한인사를 방송하고요.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 내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하루 두 차례 방송합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